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통일 사역할 때 이 찬송을 많이 부르거든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중간에 애국가 들어가는 것도 처음 들어보네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대 찬양도 은혜롭고 감사한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부르는 찬양 여기 이제 단에 있으면은 전체 부르는 찬양이 다 올라오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당에 또 부속실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명 남자들이 굉장히 우정이 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거기서부터 태어나고 같이 자라나고 거기서 성인이 되고 아마 갈릴리 옆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어업을 자기 직업으로 가지는 사람들도 이 가운데 여럿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율법을 공부하고 자라나면서 같이 때로는 장난도 치고 말썽도 부리다가 야단도 같이 맞고 그렇게 한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인이 되도록 쭉 자라났습니다. 굉장하죠. 요즘엔 이런 거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서로 다 잘할 겁니다. 무슨 친척, 무슨 사촌 해가지고 서로 다 잘할 겁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 다 친구일 겁니다. 다 같이 그렇게 자라나는 거죠. 우정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뭐 속속들이 잘 알고 말만 들어도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 수 있고 살림살이 통째 다 알고 그렇게 친한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정을 나누면서 잘 살았는데 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도 잘 안 걸리고 연세가 있어야 중풍병이 걸리는데 중풍병이 들었다는 것은 꽤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쭉 같이 자라나다가 꽤 나이가 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쓰러지고 활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안 좋아지고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정의 위기가 온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활동을 같이 못하다가 왕래가 뜸해지다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한 사람이 중풍병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정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고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자주 오셔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요때다. 우리 친구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리고는 네 사람이 친구를 침상채 들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그 집에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혼자서 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 침상 들고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이 그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달아내렸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지붕 뜯었다가 그 집 어떻게 물어주려고 아, 이런 짓을 하겠어요? 또 지금 예수님께서 다 가르칠 수 있으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조용하게 이러고 있는데 먼지 흩날리면서 뭐 그 분위기 다 망쳐버리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먹고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쫓아내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뭐 굉장한 모험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비난받을 거, 욕먹을 거 개의치 않고 분위기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친구 고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이런 모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야단 맞고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할 때는 혈류증에 걸린 여인 한 사람, 뭐 손 마른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다섯 사람 전체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식이 어긋난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붕 뜯어내고 뭐 그 집 다 망가뜨리고 사람들 다 조용히 말씀 듣고 있는데 거기 그냥 내려오고 이거 다 망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이 아니고 다섯 사람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런 믿음 가진 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 친구들이 그런 믿음 가진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는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게 가장 우선되는 은혜인데 죄를 사해 주시면 내가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타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상관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관섭이야? 내 마음대로만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말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말지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면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모시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이 이 다섯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을 만난 것이고 새로운 주인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 그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 나이로 치면 지금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수십 년 전 일인데 그건 뭐 그렇게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무슨 기억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주 분명하게 눈에 선합니다. 산에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 할 때 부흥회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러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인데도 지금도 눈에 선한 것은 달과 별이 나를 보고 축하해 주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나무와 풀들이 나를 축하해 주는 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냥 어제 일어난 일 같고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일 같고 지금도 눈에 선해요. 달별, 지금도 달별을 봐도 그렇게 축하 잘 안 해줘요. 근데 그때 너무 저한테 야, 너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축하한다. 그때 그 축하가 눈에 선합니다. 나무, 풀, 꽃 지금 뭐 아름답긴 하지만 뭐 저한테 뭐 이렇게 축하하고 그런 건 못 느낍니다. 근데 그때 나무와 풀과 꽃이 저한테 축하한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것은 뭐 달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한 전환점을 이뤘습니다. 그 전까지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순종을 할 작정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회를 할 때 산상기도를 할 때 집회를 할 때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 여름 교회 학교 여름에 수련회가 지금 다 거의 다 마쳐가는데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런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속에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뜻에 순종하기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련회, 자녀들 수련회에 가는 거는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중요한 그런 일이에요. 학원 가야 되긴 못 간다. 이건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꼭 가야 돼요. 그 아이가 변화되기 때문에. 부모가 뭐 잔소리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야 사람이 변하거든요. 지금 이 다섯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체험을 그들이 거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 걷지 못하고 무슨 뭐 침상을 든다든지 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던 사람이 활동도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지금 완전한 치유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을 새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큰 축복인데 이 사건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친구들 네 사람도 같은 체험을 한 겁니다. 뭐 자기들이 중풍병 걸리는 건 아니었지만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다 그 메고 오고 그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했는데 그 친구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 친구들은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이거는 내 친구에만 문제가 아니고 남 얘기가 아니고 이건 나의 이야기다. 내가 겪은 체험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주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체험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식적으로 모든 그 일들을 합니다. 이런 모든 작업을 할 때 그렇게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지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해나갈 때 말과 글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말, 글, 뭐 지식, 사변 이런 걸로 그치지 않고 논리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인 체험이 늘상 일어나고 영적인 체험을 늘상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섯 친구는 지금 한 사람의 치유뿐만 아니고 다섯 사람이 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병을 치유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은 굉장한 두 가지 체험, 남들 다 가지기 어려운 그런 굉장한 두 가지 체험을 그들이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됐을 때 그들은 믿음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강해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을 가지게 되면은 믿음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강해지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거 늘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가진 분들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겨내고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이제는 같은 체험을 가진 사람, 그전엔 뭐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라나고 쭉 많은 그 추억들을 같이 공유한 인생의 경험을 공유한 그런 친구들인데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영적인 체험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영적인 체험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됐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우리 같은 학교를 다니고 동창이면은 이렇게 잘 모르고 소목소목 갔는데 같이 만나서 뭐 동창이다 얘기 나오면은 갑자기 친해지고요. 뭐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남자들은 군대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밤을 샙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친근해진 것이죠. 갑자기 우정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쭉 같이 자라나서 우정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고 추억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강력한,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체험을 같이 했기 때문에 뭐 굉장한 친구가 된 것이죠. 굉장한 추억을 가진 것입니다. 굉장히 같이 할 이야기가 많은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남한산성에서 목회자들 영성 수련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어 이름은 어거스틴인데 라틴어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죠.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뭐 굉장한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고백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읽어서 도움이 되는 고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말한다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토마스 아퀸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존 번연의 철로 역정, 이런 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고전입니다. 근데 고백록을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 믿기 전에 죄사함 받고 거듭나기 전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쭉 쓰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그런 장면들을 쭉 쓰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쭉 쓴 것이 고백록입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나하고 어떻게 비슷한지 1600년 전에 산 분이고 1600년 전에 그 쓴 책이 지금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1600년 전에 산 분, 뭐 나하고 뭐 만나본 적도 없고 얘기해본 적도 없는 분이지만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된 겁니다. 같이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된 거죠. 같은 체험을 가지고 그 체험한 것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계속 살았을 텐데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런 강력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그런 걸 제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마 이 친구들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떡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신앙 공동체 같이 그렇게 그들도 신앙 공동체를 이뤄서 같이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됐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하의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쭉 가는 나그네.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같이 쭉 여행을 가는 같은 나그네, 길동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고 얼마나 위험이 많이 있습니까? 혼자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위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같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 여행길을 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가 가지는 생각이죠.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 성경에 나오는 생각들이 그겁니다. 사막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막을 건너서 물건을 잔뜩 싣고 사막을 건너서 그 사막 건너에 가서 물건을 팔게 될 때 혼자서 가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혼자 낙타 한 마리에다가 짐 싣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죽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사막길을 가겠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상을 이룹니다. 여러 사람이 잔뜩 모여가지고 같이 길을 가는 거죠. 사막이 위험하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도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길을 갈 때 이렇게 친구가 같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천국에까지 잘 당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다양한 세대, 다양한 종류의 뭐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우리 교회는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그 진행하면서 아주 그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지부에도 많이 나왔는데 아마 이제 여름 끝나면은 또 프로그램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역에서 부서에서 소그룹 훈련에서 들어가서 참여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참 은혜롭게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개인적인 교제는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배 끝날 때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그렇지만은 뭐 인사하면서 오늘 아침 뭐 잡수고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건 안 물어보니까 교제가 쉽지 않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역이나 뭐 남녀전도의 부서, 소그룹 훈련,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은 거기서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성도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장담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신실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런 소그룹에 가면은 그 신실한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날 수가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사실 뭐 그런 분들 친구가 돼서 같이 신앙생활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은 부럽죠. 참 귀하다,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 교회 구조가 십자형으로 되어 있고 교인들이 많고 그래서 저 뒤에 한쪽 구석에 조용히 예배 드리기 딱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혼자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거는 신앙이 성장하기 어려워요. 그냥 거기서 그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역이나 부서나 소그룹이나 이런 데 가서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신앙이 성장하고 같이 천국 가는 길동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찾으십시오. 친구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온갖 장애물과 위기가 닥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친구와 함께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는 성공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가진 분들이 같이 친구가 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 이 죄악이 많은 세상을 잘 이기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